한 2주 가까이 태양을 보기 어려웠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우리 남쪽 지방에는 많은 수해가 있고 또 많은 이재민들이 생겨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우리의 동족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들을 동정하는 마음과 함께 또 이러한 어려운 기후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살이 이야기입니다. 왜 하루살입니까? 하루살이가? 하루밖에 못 사는 아주 조그만 미물입니다. 하루살이는 오전이 상당히 활기찹니다. 아주 즐겁게 활기차게 오전이 지나고 오후가 되니까 몸이 나른하고 힘이 빠지고 마음이 허전해졌습니다. 무슨 시간이 가까이 옵니까? 죽을 시간이 가까이 옵니다. 그래서 허전한 마음을 가지고 옆에 있던 나비와 교제를 갖게 되었습니다. 나비하고 하루살이가 그 오후 한나절을 재밌게 잘 지나게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니까 나비가 하루살이에게 하는 말이 내일 또 만나자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내일이 뭐니? 하루살이는 내일이 뭔지 모릅니다. 나비는 영문도 모르고 그 다음날 약속한 장소에 갔더니 하루살이가 안 왔습니다. 하루살이에게 내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비가 심심해가지고 그 옆에 있던 제비와 좀 사귐을 갖게 됐습니다. 제비. 아주 재미있게 하루를 지냈고 그 다음날도 또 지냈습니다. 아주 재미있게 이 나비와 제비가 친교를 갖게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다음에 제비가 나비에게 이제 내년 이맘때 다시 한번 만나자 하고 인사를 했더니 나비가 내년이 뭐니? 그러더래요. 나비에게는 내년이 없습니다. 나비는 며칠밖에 못 삽니다. 그 다음에 제비가 약속한 장소에 약속한 때에 갔더니 나비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비에게는 내년이 없었습니다. 하루살이는 나비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비는 제비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마 제비는 사람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 원리로 육적으로 제한된 시간의 한계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세계와 그 신비한 영적인 세계를 완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비와 사람의 차이, 그것과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는 다른 것입니다. 제비는 사람의 세계를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세계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완전하게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점이 다릅니다. 왜 다른가? 무엇이 다른가? 전도서 3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중간쯤에 가면 시편, 잠언, 전도서가 나옵니다. 전도서 3장 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 말씀 속에 두 가지 중대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무슨 마음을 주셨다고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체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로 영혼이라는 시간 속에 들어갔을 때 상태가 어떠한지 완전히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영혼이 살고 싶은 마음의 소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죽음의 시간이 가까웠을 때 더 살고 싶을까요? 죽고 싶을까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더 살고 싶습니다. 110살 먹은 할머니도 죽고 싶을까요? 더 살고 싶을까요? 말로는 아이고 늙으면 죽어야지 빨리 죽어야 되는데 말로는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막상 그렇게 말하는 할머니에게 맞아요 빨리 돌아가셔야죠 해보세요. 큰일 납니다. 110살 먹은 할머니가 내가 120까지만 살면 소원이 없겠다. 그래서 120살이 되면 만족할까요? 더 살고 싶을까요? 더 살고 싶습니다.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그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가진 속성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맞습니까?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전도서 3장 11절 후반부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있고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깨달아 이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 그 영원한 신비에 대하여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영원한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사람도 그 영원한 세계에 함께 동참해서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는 체험은 못 해봤지만 그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세계를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보여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신의 세계, 인간의 세계를 사람에게 어느 정도 보여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계시입니까? 계시가 아닙니까? 아, 이것은 아주 뚜렷한 계시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천연계, 하나님의 능력과 솜씨를 자랑하고 노래하는 천연계도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보여주시는 계시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큰 계시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가장 큰 계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계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신 계시를 토대로 해서 천국이라고 하는 어쩌면 막연하기도 하고 어쩌면 추상적인 것 같기도 한 이 천국이라고 하는 문제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 처음부터 바벨탑은 아니었지만 큰 성과 대를 높이 쌓아서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1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혹은 하나님들께서 말이 좀 이상합니까? 하나님들께서 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창세기 11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자, 우리가 누가요?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우리가 세 분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내려가서 이 지구로 내려가신다는 말은 지금 어디 계시다는 말입니까? 위에 계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위에 계십니다. 하늘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려가자. 내려가서. 시편 11편 4절입니다. 이 하늘에 대하여 천국에 대하여 인간적인 상상이나 설명을 붙이면 혹시 틀림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주로 성경절만 가지고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부지런히 성경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잘 못 찾으시는 분들은 옆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제가 지금 불러드리는 여러 성경절들을 찾아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11편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는도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를 우리는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했던 예루살렘 성전은 그 대표적인 성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성전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그 지점을 보좌라고 하는데 여기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보좌는 어디에 있으며? 하늘에 있으며.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하늘에 있으며.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입니다. 다니엘이 계시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 7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이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이 장면을 상상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보좌를 베푸시고 그곳에 존재하십니다. 그 계시는 장면을 다니엘은 계시를 통해서 분명히 보았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두 번째, 천국은 예수님이 계시던 곳입니다. 예수님이 이 지상에 내려오시기 전에 계시던 곳입니다. 어느 분 요한복음 6장 41절과 42절을 좀 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두 분 읽으면은 소리가 작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41절과 42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시작.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어디서 왔다고요? 하늘에서 왔다. 천국에서 내가 내려왔다. 예수님은 원래 창조주이셨고 하늘의 왕이셨습니다. 그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던 예수님께서 인간의 혈통을 빌려서 인간의 형상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은 원래 하늘에 계시던 분인데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33년 반을 이 세상에 사시면서 사람과는 다른 어떠한 피조물보다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시고 뗄 수 없는 인연을 관계를 맺게 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하늘에 계시다가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끊을 수 없는 관련을 맺게 되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뭐 적절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한국에서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이제 우리 교회가 처음에 이북에 먼저 들어왔죠. 그곳에서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오랜 세월을 한국에서 살던 이 우리말 이름으로는 이재명 목사 혹은 제임스 릴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김병목 장로님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분이 한번 제가 이 중앙교회 오기 전에 아주 오래전에 중앙교회 어떤 집회 시간에 왔었는데 그분과 식탁에서 이제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그 같은 마을에서 김일성하고 같이 놀았다고 그래요. 어릴 때. 그런 분입니다. 근데 제가 학교 대학생 시절인가요? 그 이재명 목사님이 한번 삼육대학에 오셔서 아침에 설교를 하셨는데 한국말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그냥 한국말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거기 학생들이 다 이제 뭐 태어난 지 그렇게 오래된 학생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이 그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인력거 이야기를 합니다. 인력거. 인력거가 뭡니까? 그 말이 끄는 마차가 아니고 사람이 끄는 그 뭐 이렇게 바퀴 두 개 달린 그 인력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외국 사람이 한국 학생들에게 여러분 인력거가 뭔지 압니까? 그래요. 아, 외국 사람이 한국 사람에게 한국말을 물어보는 게 인력거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학생들이 아주 한바탕 웃었습니다. 그분은 한국의 인연이고 한국 사람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분이 한국에 아주 자주 나오십니다. 예수님이 원래 하늘에 계시던 분인데 이 지상에 내려오셔서 사람이 되셨고 사람과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되신 분입니다. 그분이 원래 계시던 곳이 어디라고요? 하늘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가신 곳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던 곳이고 이 땅에 사시다가 어디로 가셨습니까? 하늘로 가셨습니다. 천국은 예수님이 가신 곳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절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아버지 집이 어딥니까? 하늘입니다. 천국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무슨 말인가?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이 말이 여기 왜 들어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뭐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없다면 내가 솔직하게 말을 한다. 그러나 아주 거할 곳이 많이 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나 있는 곳이 어딥니까? 이게 천국입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천국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어떻게 가셨다고요? 올리워 가시니 위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다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위로 가셨습니다.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어디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까? 즉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의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마치시고 발이 땅에서 떨어져서 공중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약 500명이 봤습니다. 500여 명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예수님은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어디로 올라가십니까? 공중으로. 계속 올라가시면 어딜까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거기가 천국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겠다고 하시고 가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늘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다시 오실 것도 믿으십니까? 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진리요 사실입니다. 주님은 지금 하늘에 계십니다. 히브리 9장 24절에 보면 히브리 9장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예수님은 분명히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은 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늘에 가 계신 모습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해서 하늘에 올라가 계신 모습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 가운데서 하늘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봤습니다.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같이 사시던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장면을 사도 요한이 봤습니다. 계시록 1장 12절로 1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로 16절입니다.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일곱 금 촛대를 보았는데 사도 요한이 계시 가운데 부른 것입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친 것 같더라. 이 사도 요한이 하늘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 그 장면과 다니엘이 계시 가운데서 하늘을 본 장면과 비슷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승천에 계신 주님께서 하늘에 계십니다. 네 번째, 하늘은, 천국은 우리가 살 곳입니다. 천국은 장차 우리가 살 곳입니다.
확신하십니까? 분명히 천국은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곳에 살게 될 특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분명히 그곳에 우리가 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절을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누굴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지금 여기 나오는 한 사람은 자신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언제부터 14년 전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 그 시점으로부터 얼마 전에, 14년 전에, 그가, 사도 바울입니다,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어느 하늘에요? 새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이 셋째 하늘이 어딘지, 셋째 하늘이라고 나오는 것을 보면은 몇째 하늘도 있다는 것입니까? 둘째 하늘도 있고 첫째 하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디를 셋째 하늘이라고 했느냐, 이것입니다. 왜 그것이 셋째 하늘이냐? 대개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이는 이 하늘, 이것을 첫째 하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냥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이 하늘. 둘째 하늘은 이 온 천체들이 운행되고 있는 이 정말 사람의 상상과 생각으로 그 크기를 감히 짐작도 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천체의 우주의 세계에 펼쳐진 하늘을 아마 둘째 하늘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셋째 하늘은 그 가장 하늘의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곳 하늘을 사도 바울은 찌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계시 가운데 그냥 갔는지 실제 몸이 갔는지 나는 모르겠다. 그러나 내가 그곳에 가서 보았다, 이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여기가 또 어려운 부분이죠. 낙원에 가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가서 무슨 말을 들었다고요? 말할 수 없는 말. 참 어려운 말입니다. 그렇지? 어려운 말. 영어 성경을 좀 찾아봤더니 표현이 성경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이 말할 수 없는 말을 어떤 영어 성경에 보니까 unspeakable words 이렇게 돼 있어요. 말할 수 없는 단어들, 말들, 표현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말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성경에는 inexpressible things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은 express라고 하는 것은 표현한다는 말이고 앞에 인자가 붙으면 표현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기 문집 가운데 보면 엘렌 화이트가 하늘의 장면을 보면서 표현한 말이 거의 비슷합니다. 초기 문집 289페이지에 하늘을 묘사하기에는 우리의 언어가 너무도 빈약하다.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묘사할 수 있는 단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 사회에는 그 장면을 묘사할 단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광경이 내 앞에 나타났을 때 나는 놀라서 정신을 잃었다. 탁월한 영광과 찬란한 광채에 도취된 채 나는 펜을 놓으면서 오, 이 어떠한 사랑인가?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 하고 소리쳤다. 가장 고상한 언어로도 하늘의 영광과 비길 데 없는 구주의 사랑의 깊이를 묘사할 수 없다. 얼마나 그 장면이 찬란하고 아름다운지 글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 하나님의 그 광대한 깊은 사랑에 그저 감동하는 말로 끝을 맺었고 실제 하늘의 장면에 대해서는 표현을 못했습니다. 그런 곳에 여러분과 제가 갈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어디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항상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언제부터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부터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영원히 헤어지지 않고 항상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녀이면 후사,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유업으로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하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하시기를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것이 항상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하고 모든 것이 다 즐겁고 편안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는 우리의 자신과 싸워야 하는 투쟁의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많은 부분들을 떼어서 헌신하고 희생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일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박해와 고난과 시련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하시기를 현재 이러한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도 할 수 없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믿는 일 때문에 뭔가 좀 희생이 되고 헌신해야 하고 좀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 장차 나타날 영광을 생각하고 그 희생과 헌신을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시간도 재물도 희생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표현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헌금을 참 많이 하십니다. 11조를 정말 아깝지 않게 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난 한 시일에도 어떤 분이 11조를 2,500만 원을 내셨습니다. 정말 아까운 돈입니다.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그거 조금만 더 보태면 뭐 전세 끼고 허술한 집을 하나 살 만큼 큰 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아낌없이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우리의 시간적 혹은 재물의 혹은 우리의 노력의 희생과 헌신이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의 모든 수고와 헌신이 희생이 결단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잠시 받는 희생과 혹은 고난이 어렵게 느껴질 때마다 현재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조금만 더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말씀 안에 성실하게 살아가던 그분의 백성들을 데리러 이 땅에 내려오실 것입니다. 잠언 16장 25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길, 내가 가기에 편한 길로 가시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머지않아 우리 하늘 천국에 이르게 될 때 우리 모든 중앙교회 가족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얼굴을 대면하여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중앙교회가 사실은 정열을 바치는 첫사랑의 교회입니다. 제가 먼저 목회를 했던 그 교회는 두 교회를 한꺼번에 목회를 해가지고 어느 한쪽에도 전심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항상 나눠지는 것입니다. 마치 부인 둘 데리고 사는 것처럼. 겪어보진 않았지만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한쪽에 조금만 치우치면 다른 교회에서 야단입니다. 왜 그쪽 방문을 더 가냐고. 제가 정열을 다 바쳐서 한 교회에 관심과 애정을 쏟는 것은 이 교회가 첫사랑입니다. 여러분, 장차 언젠가 우리가 하늘에 가게 될 때 한 분도 빠짐없이 그곳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고난이 어떠한 것인지라도 극복하고 승리해서 장차 있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모든 중앙교회 가족들이 함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